VOA 세계뉴스입니다. 예멘 내 시아파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오늘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에 대한 공격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모든 함정들이 목표물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자신들의 행위는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지역에서 발사를 준비 중이던 미사일 등에 대한 선제타격을 제시하고 두 나라가 후티 반군 핵심관리 4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오전 11시 30분경 예멘 내 후티 반군 장악지역에서 홍해상으로 대함순항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홍해상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그레이블리함에 의해 성공적으로 요격됐으며 인명 장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이 미사일이 그레이블리함을 겨냥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이루어지고 인도주의 위기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홍해를 통과하는 국제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위협해왔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은 역사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면서 미국이 이런 결정적 순간에 분쟁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는 것은 역사적 규모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번스 국장의 이 같은 지적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한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이란제 샤히드 드론 20기와 이스칸데르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3발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5개 지역에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들 중 14기는 요격됐으며 한 명이 부상당하고 상업용 건물들이 손상됐다고 우크라이나군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군 남부군 사령부는 드론 5기가 격추된 미콜라이오 지역에서도 한 명이 다치고 농업용 창고 여러 곳과 상점 한 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두 주 넘게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농민 시위가 벨기에 등 이웃나라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값싼 해외 농산물 유입 등에 반발해 2주째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프랑스 농민들은 어제 주요 항구로 향하는 고속도로 등을 트랙터와 건조 더미 등을 이용해 차단했습니다. 이들의 낮은 임금과 유럽연합과 정부의 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피해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각국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와 함께 EU의 농업 관련 법률, 보조금, 수입 관련 규칙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한편 벨기에 농민들도 벨기에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인 제브리앙 주요 진입로를 봉쇄하고 36시간 동안 접근 금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EU 정상회의 때까지 이 같은 시위를 계속하겠다면서 브뤼셀 중심가의 광장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농민들도 다음 달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병력 철수와 인질 석방을 위한 팔레스타인인 보안사범 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방송연설에서 하마스와의 일시휴전 협상에 관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의 모든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전원의 송환, 그리고 가자지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이스라엘에 구금 중인 수천 명 규모의 팔레스타인인 보안사범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석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당국자들이 마련한 휴전안이 하마스 측에 전달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도발을 벌일 것이라며 이에 총력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사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 북한 정부 등과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10대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2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처벌의 가혹성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8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4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도발을 벌일 것이라며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즉 30일 쏜 미사일이 기존 순항미사일인 화살 2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 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칭하며 완전 초토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또 올 들어 서해 완충구역 포사격,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 5-23이라고 주장한 신무기 시험발사, 그리고 이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등 벌써 8차례 도발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30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화살 2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민군은 1월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훈련은 군의 신속 반격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화살 2형을 통한 반격 태세를 확인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방대학교 권용수 명예교수입니다.
신속 반격 태세 검열을 위한 훈련을 했다. 그런 발표문을 볼 때 화산 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은 전력화 임박 또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선중앙통신은 또 해당 미사일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미사일 동체는 어두운 바탕에 흰색 띠를 칠한 형태로 과거 공개된 화살 2형이 아닌 화살 1형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기존 화살 2형은 흰색 바탕이고 탄두부에 체크무늬를 그려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진에서 미사일 탄두 앞부분에서 예전에 화살 1형과 2형 발사 때 볼 수 없었던 검은색 원형 부분이 식별돼 목표부를 향해 유도 비행하는 데 필요한 광학장치를 탑재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살 1형과 화살 2형을 엄격하게 구분짓기보다 두 기종을 모두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이번에 저공 비행 능력과 유도 기능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과 28일 연이어 신형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힌 불화살 3-31을 지상과 해상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화살 2형은 지상과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 때 지시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의 방향을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이 지상 중심의 탄도미사일에 집중이 왔다면은 이제 전술핵도 일정 부분 배치된 상태고 하니까 플랫폼을 확대시켜서 한미에 비해서 절대적 열세에 있는 해상과 공중에 있어서의 일정한 억제력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흐름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에서 해군의 수중과 수상 전력을 제고하며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 안에 집행하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핵무력을 과시하는 도발을 이어가면서도 반격태세 검열이라든지 주변국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등의 절제된 표현을 쓰고 있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방어적이고 정당한 행동임을 강변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시고 한미가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이걸 즉각 대응하고 반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이 같은 자기 정당화 논리는 향후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핵무기 고도화와 민생 회복을 동시에 추구할 만한 역량이 없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1월 한 달간 보인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면서 내부 동요를 막아야 하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무리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사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들이 북한 정부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회피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레거 하원 의원과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포드 자동차의 미시간 배터리 공장 계획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 네 곳을 조사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중국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의원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진아 레이몬도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포드사가 계획 중인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 중국 군대, 북한 정부, 중국 공안부에 동일한 유형의 정보기술 도구를 공급하는 최소 4개 중국 기업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가 미국 미시간주에 설립할 계획인 이 공장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KATL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일부 의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기와 로저스 의원이 위원장인 에너지 상무위는 포드사가 제출한 계약 관련 기밀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중국 기업 네 곳의 이름은 서한에서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 위원회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중국 기업 중 한 곳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법인,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 및 북한 외무성 등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해당 중국 업체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 IT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기업 중 한 곳은 SJPA라며 SJPA는 북한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는 자회사인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검토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SJPA는 북한 외무성 및 기타 제재 대상인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도 협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포드사가 북한 외무성 제재 회피 활동과 연관된 클라우드 통합 및 데이터 제공 업체를 사용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포드사 공장은 가동되기도 전에 전체 보안 시스템이 이런 소프트웨어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드사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 제재 회피 활동을 촉진하는 중국 회사로부터 중요한 IT 기반 시설을 구매하는 건 비양심적이라며 이는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내달 5일까지 포드사와 연관된 해당 중국 기업을 제재 및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렸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밖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을 지원하는 해당 중국 기업의 IT 제품 판매와 이전, 수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포드사의 제임스 팔리 주니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에게도 지난 20일 별도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포드사가 CATL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시행한 기업 실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가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UA는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의 해당 서한에 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포드사의 배터리 공장 계획이 미국의 세금 보조금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포드사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한다는 우려로 수개월 동안 이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드사는 정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포드사는 30일 서한에 대한 VUE의 논평 요청에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정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요건 외에도 포드사의 공급업체는 인권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높은 기준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도 이런 요건을 확대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드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이 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U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북한 10대 소년들이 12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10대 소년들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해당 영상에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단순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의 가혹성과 기간에 대한 소식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공약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며 또한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법을 폐지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샌드연구소는 최근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해 자체 유튜브 채널과 영국 BBC 방송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평양시가 학습재강용으로 배포한 이 영상엔 머리를 완전히 밀고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끌려나온 16살의 어린 리모군과 문모군이 공개 재판을 통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소년들은 평양 삼마 고급 중학교 학생들로 화면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들을 지켜봤고 영상 속 아나운서는 소년들이 썩어빠진 괴뢰 문화를 시청하고 유포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 따라 처벌됐다며 모두 괴뢰 문화 오염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발표한 다섯 가지 중점 계획에서 가장 먼저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동사상문화법 등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터너 특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김정은은 고립된 북한에서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한국 등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의 리 스트로셀 대변인도 29일 VOA에 이 영상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이 2020년에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개인의 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은 국제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우리는 북한 당국이 1990년 자발적으로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30일 조태열 한국 신임 외교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협력,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이 취임 후 주한 외국 대사 가운데 골드버그 대사를 가장 먼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미한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미한 간의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도 미한동맹의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올해가 미한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한일 협력을 강화한 것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미한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또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긴밀한 양국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양국이 단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또 북러 간 군사협력은 국제 규범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 엄정 대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 밖에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국무국방장관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무기 거래와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저지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 등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 전 장관은 30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 위험한 모델을 강요하는 새로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이날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미 하원의 특별위원회 미중 전략 경쟁 특위가 주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이같이 규정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새로운 악의 축 국가들이 강요하는 위험한 모델은 개인과 종교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축소되고 통제되며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강압과 학대를 일삼고 경제 식민주의가 일반화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상에서 미국 국민들은 훨씬 덜 번영할 뿐 아니라 훨씬 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인도태평양을 비롯해 중동, 우크라이나, 남미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We've got deterrence lost in Europe. We have deterrence lost in the Middle East. We are on the cusp of losing that very deterrent model in Asia as well.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미 잃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국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월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고 북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정권이 자신들의 존속을 중국 공산당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중국과 관계 강화 의지를 밝힌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증진에 전념하고 있다고 다짐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력한 경제와 강한 군대를 갖춘 미국이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를 도모하며 자유시장을 육성할 때 미국이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번영하며 안전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구선의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파네타 전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we are facing an increasingly aligned group of autocrats around the world. The fact is that They are now having dual use technology.
파네타 전 장관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더 연대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며 러시아, 이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중 용도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들 나라들 간 무기 거래도 언급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이어 독재자들의 연대는 골칫거리이지만 미국과 동맹, 파트너 연대의 힘, 깊이, 폭에 비할 수 없다며 이러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다자협의체 쿼드, 동맹인 일본,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시진핑 주석과 여러 차례 만났다며 미국과 협력 의지를 보였던 당시에 비해 시 주석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시 주석이 미국이 태평양으로 전력을 재조정하는 데 대해 비판적이었다며 이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기에 태평양에 주둔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I remember one conversation where he was being critical that we were rebalancing our force to the Pacific. And I said, look, we're a Pacific power.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어떻게 항행의 자유를 유지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시 주석이 이에 대해 함께 협력하면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답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그것이 내가 만난 시진핑이었지만 이제 그가 바뀌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푸틴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중개자를 통해 하마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한때는 소수의 불량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하나의 축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푸틴, 아야톨라 하메네이, 김정은, 하마스 등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 미국의 가치에 대한 핵심적이고 폭력적인 충동의 다른 얼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지원하며 권위주의적 연대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갤러거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쇼테 브라운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억압적인 국가들을 점점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경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re must be other ways to avoid a spiral of competition in which the CCP increasingly supports oppressive states like Russia, North Korea, and Iran.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 남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타이완 등 그 어떤 곳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미국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이크 오친클로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했다며 전임 행정부가 독재자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을까요? 라고 폼페오 전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Also missing from your remarks, these regimes have an ally in Donald Trump. Just this month, Donald Trump praised Kim Jong-un at a rally in New Hampshire, referring to him as, quote, a tough, smart guy.
오친클로스 의원은 폼페오 장관이 발언해서 이들 국가들의 동맹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점을 뺐다며 이번 달에만 해도 트럼프는 뉴햄프셔주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유세에서 김정은이 터프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뉴햄프셔주 클레어몬트 유세와 이번 달 아이오와주 인디애놀라에 있는 심슨 대학에서 가진 유세에서 김정은이 똑똑하고 터프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에 대해 3년 전에는 세계가 지금보다 더 안전했다며 유럽 침공과 아프가니스탄 실패 등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억지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진입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유죄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안 씨 측은 적대국을 상대로 한 행동은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미국 법에도 저촉되는 범법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안 씨가 미 보안국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 청원에 대한 심리를 26일 개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 2022년 5월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구금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최초 1심에 대한 항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 씨 측은 최초 자신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1심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심리는 4차례 연기 끝에 개최된 것입니다. 또 안 씨가 최초 스페인 대사관에 침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재판 절차가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리에는 미 보안국을 대리해 재판에 나선 연방검찰과 안 씨의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신병 인도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쌍방 가벌성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심리 당일 재판부에서 띄운 슬라이드 사진을 29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안 씨의 행위가 왜 쌍방 가벌성 원칙에 해당하는지 등이 설명돼 있습니다. 쌍방 가벌성 원칙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신병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위법일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국과 스페인의 형사법 모두 안 씨의 혐의를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을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선 불법 침입 혐의가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데 미국에서도 최대 6년형으로 해당 범죄를 다스린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안 씨의 구금과 신병 인도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이 같은 논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씨의 이런 행위가 적국인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미국에서 범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논리를 또다시 내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에닐 로차 판사는 지난해 1월 미북 간 군사적 충돌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적대국에 대한 미국인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식되는지를 변호인과 검찰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안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미북 관계와 북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관리 혹은 외교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안 씨의 행동을 범죄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건데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당시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부가 미북 관계의 성격을 고려 대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만일 그 두 국가 간에 이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 인식이 결여됐을 경우에는 신병인도 자체에 대한 무리가 따르게 되겠죠. 크리스토퍼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동일한 형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국제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문이 여기 딱 붙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씨 사건에 대해 미국 재판부가 이례적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초 안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진 로젠블러스 판사는 지난 2022년 5월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하면서도 별도의 결정문을 통해 자신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안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의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안 씨는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장관에겐 미국 시민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반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명령과 관계없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가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카인 김한솔의 탈북을 도왔다는 이유로 북한의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언 브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위기 원인을 미한연합훈련 등으로 돌리자 한국은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30일 속개된 군축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벌이는 대규모 전쟁 훈련으로 오늘날 한반도는 전쟁 발발 위험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oday it has become the world's most dangerous zone with the risk of the outbreak.
옹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대리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전면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부당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북한 측의 궤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미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지난해부터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선제 공격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매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heard a little while ago, the DPRK every time struggles to muddy the cause and effect of the situation unfo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But by now, everyone is well aware that the DPRK has developed it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윤 대표는 북한은 그들의 각본에 따라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한연합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우리의 노력이 평화와 안보를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윤 대표의 발언에 북한 측은 다시 발언권을 얻어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test fire of new types of weapon is a regular activity to enhance national defense capability to counter ever-growing military threat.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의 최근 신형 무기 시험 발사는 날로 증대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의 정례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마크 드 바이츠웨이 주 제네바 벨기에 대사는 핵 확산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드 바이츠웨이브 대사는 북한의 탄도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긴급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고 북한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벨기에는 러시아가 지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무기 및 기타 군사물자의 러시아 이전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르키에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리 이스라크 주 제네바 트루키의 군축 담당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979년 설립된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협상 포럼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등 65개 회원국이 있는 군축회의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라진항을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이래 이곳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대형 선박이 이틀 연속 포착됐는데 1월 한 달 동안 최소 9척이 드나들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 부두에서 11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를 촬영한 2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선박 바로 앞 부두엔 화물이 차 있는 약 100m 길이의 컨테이너도 놓여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입항한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전인 27일에는 또 다른 선박 한 척이 한때 중국 전용으로 분류됐던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이 선박 옆에서도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대형 선박이 북한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 선적을 위해 입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하기 직전까진 라진항을 드나드는 선박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뷰오이는 라진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지난해 8월 26일 최초 선박 포착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지난 24일까지 7척의 입항을 확인했는데 27일과 28일 새로 발견된 선박을 더하면 1월 한 달 동안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9척으로 늘어납니다. 새해 첫 달부터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수상한 입항과 선적 움직임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we categorically reject the US allegation of the alleged DPRK Russia arms dealings. It is a politically motivated.
러시아도 같은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북한 인권 증진과 정부 유입 관련 단체들이 워싱턴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와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30일 북한 관련 인권과 자유증진, 책임규명, 정보 유입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이 주관한 이번 회의는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미국과 한국, 캐나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단체 관계자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이날 BOE에 참석 단체는 모두 미국 정부에서 기금을 받는 단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회의 배경과 목적 등에 대한 질의에 30일 오후 현재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BOE가 입수한 회의 일정을 보면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과 법적 책임 규명, 해외 파견 북한 정보기술, IT 근로자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금의 우선순위와 수혜 단체들의 프로젝트 소개, 평가 보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옹호 활동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의 주제 중 하나로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 중심화 순서를 마련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중시하는 유엔 인권기구와 보조를 마쳤습니다. 이번 회의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장 등 탈북민 여러 명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기금 공모에서 북한 안팎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활동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에 최소 10만 달러에서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책임규명,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VOE의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VOE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액수와 국무부 공고를 확인한 결과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전 세계 지원 기금과 관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DRL, 즉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민주적 제도를 지원하고 강화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잔악행위를 방지하며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고 이를 예방하며 전 세계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 정부가 비민주적이거나 과도기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은 지난 2023년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기금으로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ED 관계자는 VOA에 이같이 밝히고 2023에서 2024 회계연도에도 북한과 관련해 비슷한 금액이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회계연도 예산 230만 달러에서 거의 두 배가 증액된 것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과 수중 핵 어뢰를 발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중 공격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으면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9일 북한의 수중 공격 능력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북한의 잠수함 역량은 형편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출신의 해리스 전 대사는 또한 북한의 핵 어뢰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등 수중 공격 능력이 과장된 것은 맞다며 다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 연구소 수석정책연구원 겸 국가안보공급망연구소장은 29일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중전력 운용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면 북한의 강력한 역량에 대한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But looking at it from a general unclassified view and given the challenges that go with operating undersea force.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 장과 주일 미군 작전 참모, 합동 참모본부 작전 분석가를 역임한 마틴 소장은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고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라면서도 다른 나라 해군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어뢰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핵 어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지만 실제로 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핵 어뢰가 아군 해군 부근에서 폭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북한이 그런 종류의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 핵 어뢰가 탐지와 요격을 피해 아군 함정 부근까지 접근해서 폭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미국, 한국, 일본이 지난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핵무기체계 헤일 5-23의 중요시험을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순항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상공에서 비행해 선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약 2시간 2000km를 비행한 셈인데 이는 한국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이나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등 수중 핵 공격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마틴 소장은 핵 추진은 까다롭고 정확한 공학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지금까지 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핵 추진은 북한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북한의 수중 핵 공격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BOE의 질의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어뢰에 대해서는 어뢰는 매우 작기 때문에 탄도 소형화가 많이 필요한데 북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김군옥 영웅함이 실제로 전술핵 공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사실이라면 놀랄 것이라며 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크기 차이를 고려하면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더 많이 소형화해야 하는데 실제로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이날 BOE에게 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과학자들이 잠수함 어뢰관이나 순항미사일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김정은은 그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유는 잠수함이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발사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문제는 잠수함이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이 감지되는 즉시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이어 문제는 잠수함이 발각돼 격침되기 전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몇 발로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핵무기의 위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그런 핵무기가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위력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고 신뢰성도 높지 않아서 위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북한의 수중 공격 역량이 미미하더라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향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의 군수품이 절실하고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려면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북한의 기술 개발과 정교화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도 현재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핵 공격까지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량과 관련해선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북한이 2050년 이전에 자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이 핵 잠수함 건조를 돕기로 호주와 합의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호주의 첫 번째 핵 잠수함은 지금부터 약 20년 후인 2040년대 초 이후에나 완공될 예정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상당한 도움이 있더라도 북한은 약 20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수중 공격 역량 전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다면 북한의 역량은 수년에 걸쳐 크게 발전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잠수함처럼 수중에서 핵무기를 운반할 역량이 매우 미약할 것이며 전쟁이 시작되면 잠수함은 적 공격에 매우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We've seen returns increase 3 to 5 times at a brick and mortar. We all expect.
오늘은 미국의 반품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797년 1월 31일 오스트리아의 음악가이자 작곡가 가곡의 왕이란 별명을 가진 프란츠 슈베르트가 오스트리아 리히텐탈에서 태어납니다. 관현악곡, 교회음악, 실내악, 피아노곡, 특히 600여 편의 가곡, 13편의 교향곡, 소나타, 오페라 등을 작곡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리히텐탈에서 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냈고 어머니는 장인의 딸로 요리사였습니다. 슈베르트의 부모님은 16명의 아이를 낳았고 13번째로 태어난 슈베르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즐겨하던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큰형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유명한 빈 기숙학교에서 무상으로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슈베르트는 성가대 시절부터 음악 이론도 겸해서 배웠는데 어릴 적부터 베토벤을 존경하고 흠모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1813년 16살부터 아버지를 도와 보조교원으로 3년간 일한 것 외에는 아무런 공직도 없이 작곡에만 전념했습니다. 가난에 맞서 싸우며 1815년 단 1년 동안 144곡의 가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서른이 되기도 전인 1826년부터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긴 채 31살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 31살의 짧은 생애였지만 많은 유산을 남깁니다. 1958년 1월 31일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가 발사됩니다.
Some 3 minutes later, Explorer is in orbit, broadcasting to the world its coded scientific data.
미국은 1954년 미 육군과 미 해군의 제안으로 오비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군의 주도로 벵가드 로켓을 이용해 발사하는 벵가드 위성을 세계 최초의 위성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1957년 10월 4일 소련에서 전격적으로 스푸트니크 1호를 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서방세계, 특히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미국은 오비터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으로 부활시키는 한편 기존에 진행되던 뱅가드 프로젝트를 통해 12월 6일 중계진까지 초대해 뱅가드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다 익스플로러 1호는 해를 넘겨서 1958년 1월 31일 발사됐고 다음 날 1시 30분 궤도 진입에 성공해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됩니다. 이로써 미소 양국은 대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